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그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건이에요. 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우리가 참 살펴볼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가 좀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오늘 본문부터 새롭게 보여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다기보다 오늘 본문부터 나타나고 이제 계속되는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일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꼭 등장해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 복음으로 그들의 죄와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여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게 되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제 다음 3장으로 가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곧 뒷부분으로 가면 11장 18절에 바리새인들이 헤롯당하고 이제 함께 이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이 부류거든요.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는데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하나 되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로는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핍박이 더욱 커지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복음, 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올바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죄인들과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 너희도 미워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핍박과 미움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잠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면 다시 찾아오는 세상 미움과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 죄인들과 이 세상이 우리도 미워하고 핍박할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겼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든지 더욱 담대히 예수님과 진리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강한 기독교인의 삶을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배, 말씀, 섬김, 그리고 더 나아가 증인되는 삶. 여기까지 가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사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곳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도들이 서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만 사실 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온 교회가 여기까지 건강하게 자라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이제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Verse 1 and 2.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즉 복음을 말씀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자기 집에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은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내 소문을 내지 말라, 나에 대해 알리지 말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죠. 마가복음 1장 28절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갈릴리에 퍼져나갔던 것을 보게 되고요. 1장 45절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소문을 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모이게 돼요. 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문전성시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거하셨던 집 문 앞까지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도 들어갔을까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이 소문이 들어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나왔을까? 그들이 다 예수님의 교회였을까? 예수님 앞에 모여있다고 해서 다 믿는 자들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자들은 자기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병든 것에서 좀 고침을 받을까?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경하라고 나왔습니다. 구경꾼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나왔어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나옵니다. 말씀을 듣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려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참 믿음을 가진 자들만 나올까? 저희 교회는 그렇다고 봐요. 하지만 이 땅의 유형 교회에는 여러 부류가 다 섞여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배에, 이 교회에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 나와 지금 나와 있는가? 다른 목적은 아닌지 아니면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상인 누구든지 간에 진리 복음만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진리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 맞추어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죄인들의 피로를 채워주세요. 복음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수많은 백성들 중에 섞여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마가복음 2장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16절로 가면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6절에 가면 이 서기관들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었나요? 서기관, 우리가 스크라이브라고 하죠. 서기관들은 원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말씀의 지식,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 누구냐 하면 구약의 에스라라고 아시죠? 에스라. 구약의 에스라가 바로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또한 서기관이었다. 에스라는 언제 때 사람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두 번째로 귀환한 후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복될 때에 서기관으로 있었던 자가 에스라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영적으로 회복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원래 서기관들은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서기관들이 다 타락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며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쳤고요. 또한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요, 뭘 만들었냐 하면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600몇 가지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조항도 39가지나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걸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유대교를 가르치던 자들이었고요. 예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사단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등장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복음을 자기들의 거짓으로 판단하고 고소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과 서기관들까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앞에 모였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는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는데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 예수님 집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편을 택했느냐.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매달아 내려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y let down the bed on which the paralytic lay.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에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5절 말씀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세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을 보셨는가를 잘 보세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려 예수님께로 나오게 한 자들의 믿음까지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죄사함. 이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들의 믿음까지도 귀히 여기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형제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내 부모, 형제자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수고를 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자매와 이웃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어로 하면은요, Son, your sins are forgiven. 아들아,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죠. 아들아 부르시며 죄사함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하시자 그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중풍병자는 중풍병에서 낫기를 원하여 나와왔죠.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 네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 하시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죠. 잘 보면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먼저 보면 일단 죄사함을 받는 것과 중풍병을 낫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도 다 믿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의 기적, 병고치는 사건도요. 특별 계시의 말씀이고요. 당시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도 병이 낫는 거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그 앞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고침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과 다 세 가지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시고 메시아 왕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인 천국에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이적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천국 구원의 현실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적으로가 아니라 이 모든 복음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특별계시의 66권 성경으로만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죄사함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도 병이 낫는 것을 죄사함이나 구원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뭐 죄를 지어서 병이 걸렸다든지 병이 나면 죄사함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시편 10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닮아있죠. 이 시편에서 병을 고치시는 것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한 가지로 알려주시는데 한 구원의 현실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완전히 성취되는지를 알려주시냐면요, 계시록 21장이에요. 계시록에서 천국의 그 현실을 보여주실 때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병든 것이나 사망이 없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은 뭐예요? 죄 아래에 있던 것들. 죄 아래에서 다 병도 생겨나고 죽음도 들어온 거잖아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죄의 이 모든 사단과 악의 세력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천국에서는 다시 아픈거나 병이나 사망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천국의 현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 이미 천국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병이 드는 것과 죽음을 거쳐 가야 돼요. 그러나 그 병과 죽음은 이미 천국 구원의 현실을 누리고 있는 것에서 겪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낫지 않고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천국 영광에 다 이르러 있고요. 그리고 천국 영광에 이를 거예요. 그때에는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다시는 병든 것이나 사망이 없는 현실을 완전히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시나? 이제도 병을 고쳐주시나?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특별 계시나 기적으로 특별 계시의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는 목적으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일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도 사용하시고 모든 일반 은혜의 방편들, 약이나 의사나 병원의 치료나 우리 몸과 마음의 의지를 통해서도 병을 낫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뤄 가세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신다고요. 그런데 이때처럼 어떤 이적을 통해 어떤 한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지금도 특별 계시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 낫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특별 계시의 방편이나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지금도 병을 고쳐주신다.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약도 먹고 병원을 통해서도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를 통해서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거죠.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에서 그들이 얼마나 영적 소경이고 귀머거리였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복음 진리를 선포하시며 자신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으로 선포하셨어요. 이들도 알아들었어요. 죄를 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죠. 그런데 믿지 않고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참남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죄사함을 하는 그런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죄인들이 아니거든요. 신성 모독, 블래스페미,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런 죄를 지은 자는 당장 죽여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고소하고 정죄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 이 세상 피로를 채워주고 세상 영광을 가져다 줄 구원자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죄사함을 위해 오신 구원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구원자는 필요 없어요. 더 나아가 그런 구원자는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필요 없는 자, 내가 정욕대로 사는 것에 방해가 되는 자,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런 죄악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이 참 놀라워요.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성도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예수님의 질문이 무슨 뜻인가요? 영어로 하면 Which is easier to say to paralytic,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take up your bed and walk? Which one is easier? 뭐가 쉬운 거예요? 병고침을 받았다 하시는 게 쉬운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는 게 쉬운 거예요? 우리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뭘까요? 사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석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도 어려워요. 어떤 주석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라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별로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하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병고침을 받았다고 중풍병자에게 얘기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든지 걸어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로 풀기도 합니다. 물론 병을 고치시는 것이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기적을 베푸셔서 병고침을 받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고 그 죄사함의 사역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보면 어떤 것이 예수님께는 더 쉬울까요? 예수님이 병고침을 받았다고 그냥 얘기를 하시면 사실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더 이 세상의 환대를 받고 이 세상이 더 예수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더 쉽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니까 더 어려운 길로 가십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 자체보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의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하신 후에 10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세요. 10절이 대답이에요.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온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뜻이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어떠한 분으로 믿어야 하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인자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신 말씀, 그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는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당한 자가 죄를 범한 자에게 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자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송장로님께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럼 저는 누구에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송장로님께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용서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던 송장로님만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최 집사님이 내가 너를 용서할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너 죄를 사해 줄게. 인자만 그 권세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중풍병자의 지은 모든 죄가 다 누구를 대하여 지은 죄였다는 뜻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가 나면서부터 지은 모든 죄, 우리 모든 죄인들이 나면서부터 지은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범한 죄였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중풍병자가 지은 모든 죄, 우리는 그게 누구를 향해 지은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얼마나 무지한지. 이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을 향해만 지었다고 생각했죠. 아니, 그렇게 안 했으면 나는 죄를 누구에게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고 그 하나님을 죽이며 산 것이 우리 죄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꼭 누구한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한 또 대상자에게, 형제 자매들에게도 해야 되죠.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도 꼭 누가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같은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 오셨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여전히 몰라요. 자기들이 누구를 향해 죄를 졌는지. 그리고 죄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게 놀랍다는 거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상대는 회개조차 안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죽이고 살아가는데 용서하여 주려고 적극적으로 먼저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였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도 이런 예수님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증거하시는 것을 알았고요. 그런데 자신들이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거나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것으로 여겨 더 하나님을 죽이는 것으로 가요. 인정 안 하거든요. 우리도 이것을 인정 안 하면 더 하나님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서기관들과.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걸 인정 안 하면, 그분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십자가 죽음의 길로 접어드세요.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적을 행하며 병을 고치시는 세상 구세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자신을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드러내시죠. 그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더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세상적인 소문이 퍼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고난과 미움이나 핍박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 오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드러내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도 생겨나고 고난과 미움과 핍박이 찾아와요. 참 복음이 전해지면 이런 결과가 찾아온다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 베푸셨을 때도 생각나세요? 떡을 만들어 주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런데 내가 떡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주기 위해 내가 너희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고 하면 다 떠나요. 그리고 핍박과 고난의 길로 갑니다. 참 복음이 전해지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중풍병자의 가장 큰 필요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저 중풍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중풍병자는 중풍병에서 낫기만을 원하여 예수님께 나와왔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다른 걸 구하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나오든 어떤 것을 이루어달라고 나오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중풍병자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중풍병부터 좀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에게는 그게 가장 급해요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가장 큰 필요가,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아.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보다 능이 넘치도록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오셨고 이를 위해 결국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려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저 중풍병자 하나 소원 이뤄줄게가 아니라 내 생명을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 소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도 자식에게 이렇게 안 해요. 자식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좋은 부모인가요? 아니에요. 자식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필요, 더 큰 문제를 알고 더 능이 넘치도록 주는 것이 부모죠.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병에서 낫지 않아도 우리의 세상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우리가 소원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니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으면 우린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중풍병에서 잠깐 노임을 받는 것이 다시 걸을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축복이 아닌 것을 주시는 목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바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중풍병이 낫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 주셨고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해서 내 세상 소원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인자에게만 예수님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권세를 행사하실까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얻으시고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사함의 권세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걸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용서하기 위해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적극적인 삶으로 먼저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원수되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내 죄를 다 사하였다. 알려주십니다. 먼저 용서의 길을 가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믿는 자는 그 권세를 믿고 예수님에게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풍병자가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병든 것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말씀드렸듯이 이제 죄사함이 선포되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과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는 자들로 나눠져요. 복음이 선포되자.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영광 돌리는 자들 중에도요 참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자들과 그저 병에서 고침을 받고 감사하는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나눠져요. 그런데 그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자들에게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면 드러내실수록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올바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이 둘로 나뉘고요. 예수님과 교회는 더욱 고난과 핍박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면 드러나요. 그 복음을 알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과 그 복음에 무지하여 분노하고 대적하는 자들,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나눠진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나요? 오늘 본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바로 우리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었던 영적 중풍병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은 소망 없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대하여 예수님을 대하여 지은 죄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워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용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먼저 용서의 길을 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과 새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형제들을 통해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복음 전도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용서의 선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 죄사함을 내가 너 그저 용서해줄게. 이 말씀이 아니죠. 내가 너의 죄를 대신 가져갔노라. 내가 너의 죄값을 내 생명으로 대신 치루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치기까지 너의 구원을 다 이루었노라. 이를 위해 내가 왔노라.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위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도 이자처럼 하늘로부터 이 땅의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져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중풍병자였던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죄로 인해 가장 낮아져야 되는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천국 본향집에 이르셨고 그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아 예수님이 마련하신 천국 본향집으로 돌아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셨고요. 이 삶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모든 죄사함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고난, 시련이 있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런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내 삶의 형편이 비천하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선포하신 천국 구원의 현실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여전히 더 마음이 딱딱해져서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 하나도 들리지 않고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아 예수님이 선포하신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함도 생기지 않고 아니 오히려 예수님과 복음에 화가 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화가 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돼야 다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듣는 것부터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적극적인 용서의 길을 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맛보아 알면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사랑의 짐을 지며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일어선 자들이 영적 중풍병자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을 지붕이라도 뚫어 사랑으로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오시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만 아니라 그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형제자매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용서하시고 적극적으로 형제를 메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통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와 용서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형제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 힘 넘버 251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